자, 저녁 시간에 또 반갑습니다. 자, 아가서 계속해서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그 4장의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네 한쪽 눈과 네 목에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오, 내 정혼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향을 내는 고벨화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가서가 굉장히 참 신비에 쌓인 책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4장 전체가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사랑의 묘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때 이제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두 사람 입장과 세 사람 입장이 바뀌는 거죠. 이제 신랑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솔로몬이 아닌 정혼자 목자가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자, 표범, 이런 것에 대한 묘사가, 이게 이제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술람미 여인의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혼자 목자가 술람미 여인을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두 사람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어떤 칭찬, 칭송,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정혼자 목자가 됐든, 솔로몬 왕이 됐든, 어쨌든 그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이제 남자가 이제 교회를 예표하는 그 여자에게 이제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이것을 이제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개개인,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개개인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 교회와 이 성도들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를 아름답다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씻긴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레바논 얘기가 나왔는데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레바논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성도들을 높은 곳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휴거로 보게 되면, 우리 4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휴거 이야기가 나왔죠. 휴거로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나와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이제 그 휴거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이 이제 8절에 있는데요. 사자와 표범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이 어떤 휴거,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사자와 표범은 이제 마귀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도들은 이제 올라간 상태예요. 하늘에 올라간 상태인데, 이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나 이렇게 그냥 이름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 좀 네임 밸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범, 사자들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 구절로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는 지금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의 모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의 모형인데,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흰 말이 보이고 그흰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았고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데 와서 보라 하고 이렇게 땅을 내려다 보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이제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100%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100% 맞는 교리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구절을 볼때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정혼자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냥 내 정혼자야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왜내 누이라고 했을까? 내 누이, 내 정혼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라면 솔로몬 왕이 왜 술람미 여인에게 내 누이라고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특별하게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뭐냐? 그것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무슨 근신상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시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브는 어떨까요? 이브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이브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는 남매입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에게 속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게 될 때 어떤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 없어지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묘한 건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실 때 이 같은 형제 자매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것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적용될 때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형제도 그리스도인이고 자매도 그리스도인인 상태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피가 같아지는 것이고 남매가 영적으로 남매가 되는 것이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육신적인 결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12절에서 신부를 이제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 각종 열매들을 언급합니다. 둘러싸인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닫힌 옹달샘, 봉한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솔로몬이 여기 아가서 말고 지금 잠언에서 먼저 그 아내를 샘이라고 묘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이제 보면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이제 그 내 할 때 이거는 이제 남자 얘기고 물 저장고는 이제 여자 얘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를 물 저장고 우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여자는 이제 샘이라고 표현이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교회가 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러싸인 샘이다, 또는 닫힌 샘이다, 봉한 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의 의미를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님 안에서 봉인됐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묘사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열매들은, 이제 이게 교회가 맺어야 하는 어떤 좋은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동산이라고 했는데, 동산. 내 정혼자,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그랬는데, 아내가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동산이다. 그런데 그 안에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재미있는 동산이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물된 동산 같고 이거 옛날 분들이 이 기도할 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뭐 이런 축복기도 할 때 많이 하는 그런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 물된 동산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네 혼을 만족시키며 네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금식과 또 의로운 삶 이런 것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한번더 나와요.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동산, 물된 동산이라는 이제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 물된 동산에 대한 얘기가 그 뒷부분에도 나와서 제가 그 뒷부분에서 조금 뭐죠? 적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맨 마지막 구절은 이제 여자가 한 말이죠. 그 전까지는 전부 남자가 한 말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이가 이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신부의 기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 몰아친다 해도 술람미 여인이 그 정원자 목자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원자 목자가 이제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게 될 거고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일단 여긴 넘어가시고 자 5장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자 동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16절에서 지금 신부가 초청을 했는데 이제 5장 1절에서 이제 동산 안으로 신랑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 조금 더 적용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랑이 이제 계속해서 신부를 동산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볼때 아내는 이제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물을 누가 대냐? 이 물을 대는 책임이 이제 남편에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농부이면서 또는 정원사와 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아내는 이제 동산과 같은데 동산이 그 열매를 많이 낼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대야 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급을 할 때, 물을 공급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육체적인 필요 또 이제 혼적인 필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들에게 그 아내들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남편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거기서 조금 뭐랄까요? 좀더 섬세하다는 사람들이 아내의 어떤 혼적인 요구, 그러니까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해 주면 되지.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영적인 요구,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양자가 있고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더불어서 형제들, 이 남편들이 아내의 이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들로서 결혼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좋은 직장을 준비하냐, 뭐 내가 어떤 뭐 인간적인 인격을 많이 좀 좋게 하냐 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영적인 혼수품은 잘 준비를 안 하잖아요. 나머지 눈에 보이는 혼수품들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놈의 신랑이 영적인 혼수품은 전혀 준비를 안 해온 경우가 이제 허다한 거죠. 이렇게 되면 속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히 청년 나이에 있는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혼수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나의 아내가 될그 자매에게 그 동산이 되는 그 자매에게 내가 영적인 물도 내가 충분히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동산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물을 대셨을 때 이제 각종 과일을 이렇게 이제 잘 맺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신랑 신부 얘기로 돌아와 봤을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이 했을 때 그러면은 아내만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아내가 되었을 때 열매도 풍성히 맺고 이렇게 이제 안락하게 됐을 때 남편이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행복, 기쁨 이런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참 이렇게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시면서,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시고, 행복해 하시고, 참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태에,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무조건 나는 예수님에게 이제 받아야 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 드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잘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그 4장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그 이제 동산 안으로 들어올 것을 초청했는데, 여기 5장 1절에서 이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이제 동산으로 들어온 신랑의 모습, 이제 요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또 영적으로 적용하냐면, 이 성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절 안에 여기 보면은 포도즙이 나오고, 젖이 나오고, 벌집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친구들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마치 그, 이, 어떤 혼인 만찬을 이제 연상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제 이 장면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아랫부분 조금만 더 보시죠. 2절에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해 내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였으므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몰약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자,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때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를 따지고 들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쉽게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분도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쉽게 보는 분들도. 자,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이제 사랑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애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3장 6절에서 그 5장 1절까지, 요 구절 바로 직전까지가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신혼 첫날 밤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제 오해가 생겼다. 그 신랑과 신부 간에 오해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장 13절까지 이제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재회가 되는, 그러니까 관계가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꿈 얘기인데, 이게 이 꿈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볼 때, 교리적인 부분으로 볼때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것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6절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과 이렇게 단절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게 신약 성도인데,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주님과 지금 단절된 상태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교회에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은 뭐냐면 이것이 대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묘사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구원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단절에 관한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중에서 여기 보면 내가 잘지라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2절 내가 잘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재림 직전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잃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하는 용은 뭐겠냐? 유대인들은 관습상 잠자리에 한번 이렇게 들면 다시 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냐면 발을 주님이 지금 와 계신데 주님이 와서 이 성도를 부르고 계신데 주님 저는 이미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옷을 다 벗었고요. 저는 발을 다 씻고 신발도 다 벗고 발도 다 씻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뭔가를 더 요구하실 때 주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렇게 미리 쉬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보다 미리 앞서서 나는 그냥 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발을 벗었다 할 때 신을 벗은 것인데 발을 씻었으니까 신을 벗은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그 전신갑주에 대한 것을 볼 때 신발은 뭐와 관련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이제 말씀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한다면 이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더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주님, 저는 이미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섬길 때 너무 일찍 물러서지 말라는 것,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뒷부분도 또 계속 이어져서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조금 일찍 끝내기는 하는데. 오케이.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 옛적에 기록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은 쉽게 이해가 가고 어떤 것은 또 여러 번을 읽어도 또 이것저것을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말씀들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또이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것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갈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